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어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복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신에게 복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살펴본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40년간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제 기억하라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실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쟁 때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라 라고는 말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드디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말이 여기 보면은 차지할 땅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이기에 일반적인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만 신경 쓰기에는 사실 불안하죠. 훈련도 해야 되고 사실상 전략도 있어야 되고 무작정 그냥 야, 넌 우리가 지금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덤벼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쟁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무대포로 밀고 나와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세면 내가 쳐들어갈 땅이 우리보다 다 약하고 수도 좋고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여도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방금 우리가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 그러니까 붙으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 족속이랑 싸우는데 굉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도대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였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뭔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을 준비하라? 싸워서 어떻게 이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싸우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보이는 건 전쟁이고 말은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전략과 전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신뢰해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지혜를 줄 테니까 열심히 싸우라가 아니라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인데 너희는 이때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해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는 해야 할 것인데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두 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 5절에서 마지막 한 개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아직 한 가지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르라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하나는 혼인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은 불태워 없애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인데 물론 그들을 진멸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말이 뭐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으로 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전쟁은 안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잖아요. 너무 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아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모두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힘도 없는 일부 어떤 한 마을에 쉽게 말하면 노인들만 사는 마을 뭐 이런 마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쉬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 해야 될 것은 진멸해야 하는 거지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우리를 섬기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만 너희가 약조를 해주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언약이겠죠. 그 실제로도 실제 전쟁에도 살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전쟁은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보면 이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당연히 진멸해야 되니까 뭐 혼인도 안 되겠죠. 왜 결혼은, 여기서 왜 이 세 가지 중에 결혼이 꼭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보면 신명기 21장 10절부터 보면 아마 이게 뒤에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보면 여기 이런 규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정하신 건데 이게 소제목을 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이래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허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결혼, 신명기 7장에서 말한 결혼은 가족 간의 교류와 종교의식을 공유하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혼인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하면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보면, 머리를 밀고, 그쵸? 옷을 벗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을 애곡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경우, 머리를 밀고 옷을 벗고 애곡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포로를 잡아서 이 사람을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으로 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의 가족, 민족,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끊어낸 후에야 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내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이방민족의 어떤 가족, 습성, 그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7장에서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그러한 어떤 가족 간의 교류, 그냥 그 가족을 그대로 두고 결혼을 했으니까 친척인 거잖아요. 친척이라기보다는 네. 그것들을 놔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간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런 것들을 금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부모와 가족, 환경, 종교와 같은 것을 모두 끊고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된 후에야 가능한 이제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결혼 외에 교류하는 결혼은 금하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해야만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모두 불살르는 행동. 전쟁에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어떤 민족들을 죽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전쟁, 뭐 쉽게 말하면 종교 전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족속의 특색, 문화, 종교와 같은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가나안 족속의 정체성들을 다 없애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명령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나안 족속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세상의 다른 정체성에 물들지 않게 그들의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모든 것은 이제 완전히 불살라 없애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실 결혼도 그렇고 제단과 우상들을 그냥 남겨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가나안 백성들 다 전쟁에서 다 점령한 후에 포로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살려둘 경우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말에 복종하고 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모여 살겠죠. 물론 그 모여서 사는 것도 흩어버리면 뭐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종교를 막으면 어떻게, 종교를 막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도 그렇고 종교를 다 막잖아요. 그럼에도 몰래 믿죠. 그러니까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든 살아 남는 게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 살아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정체성보다 더 매력적인 게 생기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고 흔들리고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다 없애라,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너희가 이것을 이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어떤 정체성,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결국 이것들이 너희의 발목을 잡아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로 그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없애버려야 하는 이유 뭘까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라고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6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이렇게 많이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빗대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거나 더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싸워서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인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쫓으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신명기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정체성들은 끊어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끊어내고 오늘 하루 그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길게 보잖아요. 무언가 내가 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 할 것.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목표를 크게 잡고 기간을 크게 잡으면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충분히 혹은 충실하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충만하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3년 이내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의 어떤 작은 일들을 먼저 신경 쓰기보다는 큼직큼직한 앞으로 뭐 몇 개월 이내에 뭘 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런 큰 목표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언가 신앙을 가지었다면 큰 꿈을, 저 예전에 그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도록,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꾸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지고 마치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그 꿈,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그 꿈,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것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돌아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떤 비장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나가야 된다, 거창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너무 이렇게 비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큰 대업을 이루고자 신앙으로 인,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신앙으로 내 인생을 역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정체성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게 나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 두지도 말고 남겨주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지를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 정복하고 이뤄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차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힘들지만 견디며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떤 자세로 그 싸움에 임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야, 이거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불리한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죄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면 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나만 아는 어떤 죄인된 모습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집니다. 보통 져요. 길어봐야 뭐 1년, 진짜 길면 1년이겠죠. 짧으면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피하면 지는 것 같습니다.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요. 왜 게임 중독에 사람이 빠지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답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러냐면 게임을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서 자꾸 게임을 하니까 게임에 중독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게임 하지 말고 일을 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와 싸워서 왜 지냐?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포로로 삼고 이들을 억누르면 우리가 죄에 그들의 종교에 그들의 문화에 유혹받지 않고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 살리자. 우리를 위해 살리자. 우리의 포로로 쓰자.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도 그리고 미련을 갖지도 말고 없애고 떠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말입니다. 비교할 수 세상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뭔가 협박인 것 같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바로 보응한다. 근데 이 협박이 아니라 알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그것보다 더 큰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실감을 못하겠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이 유혹의 싸움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보면은 이제 사사기쯤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뭐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끝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기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의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철을 가진 민족이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이들을 살려만 둔다면 죽이고 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죠. 모두 죽이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죠. 그 무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모세의 말을 기억했다면 그 철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그것을 가져야만 강대국이 되고 그렇잖아요. 청동기와 철기와 싸우면 무조건 철기가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간단한 것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매력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좋아 보여요. 더 매력적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어야 할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알고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아예 또 말 또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1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너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전쟁들을 이기실 것이니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데 어제 했던 잘못들이 자꾸 생각나? 오늘을 못 살고. 때론 내일이 걱정돼? 오늘을 못 살죠.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어제의 것들을 자책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서 오늘을 못 살지 말고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며 그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제발 오늘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니까 의미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물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한 달, 뭐 1년, 1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쌓아가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